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지껏 나눴던 내용들을 오늘은 전체를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 마태복음의 마지막 큰 단락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21장은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세 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각각 세 개의 사건들은 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고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뭔가 행동하셨으니까 이건 누군가가 설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선포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지금 읽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사실 성경 내용을 잘 모르거나 깊이 묵상할 힘이 없어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 그 장면만 놓고 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맨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누군가가 준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선택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옆에 있어서 그냥 주워 타고 간 게 아니라 가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심부름 시키셔서 나귀 새끼를 직접 선택하시고 갖고 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마태가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반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큰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무리들이 대했던 모습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겸손한 왕을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또 혹은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혹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개선장군,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런 강한 왕, 그런 존재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소리를 들었던 그런 내용들도 겸손한 분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을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놓고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분. 지금은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으니까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실 그런 분. 또 이스라엘을 부경화를 누리게 하실 분.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를 기다려왔고 메시아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정치 지도자 혹은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은 다윗의 자손 흔히 이야기하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거죠. 이게 매우 명확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기대치와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건 오늘날과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정권을 잡거나 정치 세력을 개편하거나 뭐 경제적인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걸 보면 아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성공하기는 어렵겠다. 잘해봤자 닭이 새끼를 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누리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기쁨, 평안,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성도와 또 다른 이웃들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모습,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치 권력을 잡는 존재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판을 치든 공산정권이 정권을 잡든 뭐 상관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일정 부분 사회 제도도 바뀌어지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도덕 기준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도들도 개선되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나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악한 세력이 판을 쳐도 좋다, 그렇게 도외시하고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분,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은 뒤에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망을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니까요. 두 번째 사건은 성전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들을 뒤집어 엎고 그런 행동들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현재 성전이 갖고 있던 모습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도 주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장면을 놓고 보면 누구든 이렇게 보면 아, 성전은 병자를 고쳐주지 않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악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계속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흔히 말하는 청결하게 하셨다, 청소하셨다고 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잘 온전하게 사용해보자 그런 목적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직접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사 드리러 가시거나 성전에 다른 목적을 갖고 가신 적이 없죠. 성전에 가시면 성전에서 원래 하던 일들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래서 성전에 가 있는 예수님을 보면 성전에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시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분노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시끄럽게 저렇게 떠들어대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둘 거냐, 네가 합당하지 않게 찬양받는 게 맞냐, 이러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측면의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메시아도 아니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이 온전해지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큰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베푸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폐해버리시고 이제 무너지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이게 상충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다루었던 이 예루살렘 이성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의 악한 권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도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아무런 제도도 안 만드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도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신 게 아니라 성전을 허무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도 베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매우 단순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셔서 주님께서 직접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또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이건 뭐 어제 우리가 보았으니까 다 잘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면 사건 전개가 매우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찾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화과나무의 열매인데 무화과나무는 또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화과나무에게는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지껏 네가 열매를 맺고 그것을 사용하고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곧장 그 심판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었냐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을 때에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세 번째 사건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건을 행하셨을 때 이번에는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다 메시아, 그럼 어떤 것만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해주시는 분, 이스라엘에게 모든 부분에서 유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이방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전도 심판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산도 바다도 온 피조세계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종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행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현실 속에서는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다윗 왕조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보여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실 때에는 지금 당장 행하시는 게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그러나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21장에 나오는 세 개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선포하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런 신앙적인 지도자도 아니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단순한 구원자만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자, 이 모든 내용을 다 아우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나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찾아 나왔을 때에 아, 교회를 가야지. 누가 전도를 했을 때 내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잖아요. 그때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을 찾게 되고 믿기 시작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대. 예수님 믿으면 이게 좋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했던 이런 것도 이루어진대. 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 처음에 아,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생활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혹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바램과 계획 때문에, 여하튼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주실 거야. 예수님이 신앙에 있으면 뭔가 성장을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다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조금 찜찜해하거나 혹은 조금 힘들어하거나 혹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다를 때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건 내 기대, 내 생각, 내 욕심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듣고 내 생각을 바꾸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온전한 모습이고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바뀌고 성장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처음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게 같은가 다른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기대와 그들이 생각했던 지식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데모하거나 그럴 때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독재정권을 타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예전에 막 경제가 발전하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할 때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밥벌이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성함을 가져다 주지 않은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들을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거를 가져다 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은 이후에 영생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나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들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가장 복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또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을 첫 출발점으로 삼아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나 정치나 혹은 사회의 질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주님을 판단하거나 혹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선하고 좋다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빈손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더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장.